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위기는 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예르나 솔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미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기운이 많다며 바라건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동안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반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11일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항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15일 열리는 장관급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군함이 진입했다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의 일본령의 인접지역에 중국 호위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호위함은 일본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에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청류용화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자국 영해에서 함정이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1일 일본 중부 가가와현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 양계장에 있는 5만여 마리의 닭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장 반경 3km 안에 있는 다른 양계장 8곳과 닭과 계란에 대한 반출과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전라남도에서도 10여 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1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도살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1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상원 보고서를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러시아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슬람 소수계 로힝야족 학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 공보실은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인근 마을에서 보안군이 벵갈리 테리범 1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벵갈리는 미얀마 당국이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계 이민자를 낮춰 부르는 말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학살을 일부나마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군 당국은 군인을 포함한 학살 가담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국제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면 단연 미국이죠. 자, 그런데 유럽의 네덜란드에도 해외 유학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대학이 많은 데다 영어권 나라는 아니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가 많고 학비 부담도 크지 않다 보니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학생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네덜란드의 유학생 수는 8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학생이 급증하자 본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유학생이 늘면서 영어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고 또 학생들의 주거시설도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일부 대학들은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주거시설 부족 실태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 유학생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12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신의주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함흥은 영하 15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The Thurchers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상사병으로 사랑의 묘약 9번을 마시고 말았다는 Love Potion No. 9 함께 하시죠.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 Rue.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bag down a penny for the rhyme.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o. 9. Number nine. She bent down a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하원이 타이완과 당국 간의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집단 사례를 처음 인정했고요. 중국이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 의회의 타이완 관련 입법에 반발했다고요.
네, 미국 하원이 지난 화요일 미국과 타이완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하는 타이완 여행법 등 이 관련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는데요. 중국 정부가 11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해당 법안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또 미국 중국 3개의 연합 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미국 의회 입법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연합 공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하나의 중국이란 건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타이완까지 아우르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 등은 체제는 다르지만 모두 중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다는 중국의 외교 대전제인데요. 지난해 초에 미국 새 정부 출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기로 동의하면서 일단락됐고요. 미중 세계 연합 공보라는 건 지난 1979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맺은 기본 합의 문건을 말합니다.
네. 자, 타이완은 중국에 속한 곳이라서 독자적으로 미국과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중국 외교부의 주장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미국은 타이완과 어떠한 공식 접촉이라든지 교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 하원에 통과한 타이완 여행 법안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타이완 여행 법안은 먼저 미군 고위 지도자들과 행정부 관료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회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타이완의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타이완 경제 문화 대표부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 기구들이 미국 당국과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관련 법안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은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참관국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타이완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압력으로 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의 참가 자격을 잃어왔는데요. 이걸 되찾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네. 자, 미 하원이 이런 법안들을 의결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법안들을 발의한 스티브 샤봇 의원은 이 타이완과의 정부 간 교류를 막는 지금의 상황은 미국에 아주 모욕적이라면서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네, 1979년에 미국과 중국에 수교할 당시에 미국은 타이완과 교류를 중단하고 양측 공무원이 접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조치를 거의 40년 만에 해제하게 한 겁니다. 샤봇 의원은 이 법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다른 나라 정상처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거라면서 이 타이완과의 고위급 회담 실시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네. 자, 그럼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타이완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는 글을 1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타이완 외무부도 같은 날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타이완은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포괄적인 협력을 더 강화시켜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타이완은 적극 환영하는 이번 법안. 이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과 여러 중국 어권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입법을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현안에서 협상할 때 지렛대로 사용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법안 모두 이 하원을 통과한 뒤에 상원 의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도 또 안 할 수도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 대중 협상 수단이 될 거라는 중국 내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집단 살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요?
네, 로힝야족 주민들에게 인종 청소를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군 당국이 지난달 라카인주 인디네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로힝야족 시신 10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군과 로힝야족의 충돌이 본격화돼서 65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태 발생 후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살해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미얀마군의 발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미얀마 군 당국이 10일 미나옹 홀라잉 최고 사령관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치안부대원들이 불교 신자들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면서 이들은 교전 규칙을 위반했고 법에 따라 조치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시신 10구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사 결과인데요.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관들 역시 책임을 묻겠다고 군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얀마 당국과 군은 로힝야 난민 사태 책임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예, 맞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불거진 이 난민 사태가 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군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거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특히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이 로힝야 주민들에게 자행한 살인과 성폭행, 방화, 약탈 행위 등은 대부분 서방 언론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여론이 점차 미얀마 당국에 불리해지면서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군이 시신 10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그 당일 미얀마 검찰이 로힝야족 학살을 보도한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정치평론가인 리처드 호시 씨는 기자 2명이 기소된 날 군 당국이 잘못을 인정한 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신 10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는데 전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유혈 충돌 한 달 만에 약 9천 명이 미얀마 군 당국에 학살됐다고 민간 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최근 추산했습니다. 군의 공격을 피해서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국경을 넘은 난민 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이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하게 된 로힝야족 사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짚어보죠.
네. 로힝야족은 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기본권을 제한해 와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는데요. 지난해 8월에 로힝야 무장 세력이 경찰 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유엔이 수차례 군사활동 중단과 또 난민들의 귀환, 진상조사 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미얀마 정부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제2회 란창강 메콩강 협력회의 정상회담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이 메콩강 유역의 6개국 지도자들이 메콩강 개발 협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회의에 처음 새로 생긴 상임의장직을 맡은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서 란창강 메콩강 협력회의라고 하셨는데 왜 강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가는 걸까요?
네, 중국에서는 이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메콩강은 중국 티벳에서 발원해서 중국 윈난성을 거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 베트남을 흐르고 있는 총 4,800km에 달하는 대하천인데요. 풍부한 어장으로 메콩강 주변에 살아가는 약 6천만 명에게 식량과 물, 일자리를 제공해서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강이기도 합니다.
네. 자, 중국은 이미 메콩강 건설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죠.
네. 메콩강 상류에 이미 8개의 댐을 건설했고요. 윈난성과 티베트, 칭하이 등에 앞으로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메콩강 개발 사업 5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는데요. 수자원 공동 개발, 환경 협력, 농업 활성화, 빈곤 퇴치 등의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데다가 인간의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처할 구체적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강 개발 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이 상류의 댐을 건설해서 하류에 있는 이 나라들이 가뭄과 홍수 조절을 하기 어려워졌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어종이 풍부한 하천으로 알려졌던 메콩강의 수중 생태계가 파괴돼서 메콩강 유역의 농민과 어민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하류 국가들은 특히 메콩강은 6개국 모두의 강인데 중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마음대로 댐을 만들어서 환경을 파괴했다고 반발해왔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이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하류 5개국과 메콩강 유역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안보 문제로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리커창 총리는 메콩강 문제에 대해서 평등한 해결과 회원국 간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메콩강 수자원의 통제권을 쥔 중국이 이를 무기로 메콩강 하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앞으로 중국이 메콩강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란창강 메콩강 협력회의를 통해서 메콩강 개발 사업에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더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 갈등 문제 등으로 얽혀있는 지역 정세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중국의 과감한 투자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메콩강 유역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의 침묵을 지켰다면서 중국이 주도한 메콩강 개발 계획에 들러리밖에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의 효력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 마스다가 엘라바마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공장을 짓는 두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연방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년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주요 현안인데요. 자, 이 다카와 관련된 법안이 10일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지역구가 있는 로버트 굴라티 하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민개혁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현 다카 수혜자의 수혜 자격을 3년 더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 다카,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그렇게 이제 낯선 이름만은 아닐 텐데요. 이 다카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지요.
네. 이건 이 불법 체류 청년 유예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다카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지난해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에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굴라티 위원장이 공개한 법안이 이민 개혁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 다카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눈에 띄는 항목으로 연쇄 이민이라고 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가 미국의 친척을 데려오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앴고요. 또 사업체가 종업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논란이 많은 국경 장벽 건설에 돈을 대는 항목도 있습니다. 거기에 숙련 노동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늘리는 항목도 들어갔는데요. 굴라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미국 이민 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is an amazing opportunity to reform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At the White House yesterday, the president.
네, 망가진 이민 제도를 개혁할 훌륭한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굴라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하지만 공정한 이민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 된 여성의 이름을 땄습니다.
네. 자, 다카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번 법안이 실현되면 다카 수혜자들이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일단 3년 시간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이 작아지는 것 아닌가요?
네, 뭐 지금까지 알려진 법안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60표,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는 통과되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다카, 새해 연방의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이 3월 5일이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켜 놓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카를 살릴 방안을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업체 최고 경영자들도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이 다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이 페이스북과 애플,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내 유수 기업을 이끄는 CEO들이 서한을 보내서 다카 혜택을 받는 젊은이 수십만 명의 신분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이 초당적인 합의를 바로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이 다카를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합의가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와 관련해 민주공화 두 당이 합의만 하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국경 장벽 건설 문제도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또 연방법원도 다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 조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었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다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트위터에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었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민 세관 단속국도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였다는 소식도 눈에 있던데요.
네. 이 ICE라고, ICE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10일 17개 주에서 이 소형 편의점인 7-11 약 100곳에 출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가게 종업원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졌는지 또 채용 과정에서 이민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21명이 체포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아이스는 고용주들에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마스다 자동차가 남부 엘라베마주에 새로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합작으로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자동차 제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정부는 합작 공장이 연봉 5만 달러 정도를 받는 근로자 4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연간 자동차 3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지 공장을 설립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겠군요.
네, 이 모두 16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1년까지 공장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내외 제조업체들에게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 안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해왔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미국 안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인터넷 트위터에 도요타와 마스다가 엘라베마주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엘라베마주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엘라베마주 자동차 제조업체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도요타사는 이미 엔진 공장을 엘라베마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도 엘라베마주에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150개가 넘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바로 엘라베마주에 모여 있는데요. 이번 도요타 마스다 합작 공장 유치로 엘라베마주는 자동차 산업으로는 미국에서 네 번째 규모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자, 엘라베마주가 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큰 노력을 했었다고요.
네. 이 공장을 세울 때 편의를 봐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도요타 마스다 합작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정부가 두 업체에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디케이드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데요. 연방정부가 이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 시마 버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장이 11일 각 주정부 메디케이드 담당자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골자는 주정부가 직업이 있는 사람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앞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시행하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을 보기 앞서서 이 메디케이드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메디케이드는 일종의 의료 원조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와 임신 여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냐 아니냐 등 뭐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네.
현재 약 7천만 명, 그러니까 뭐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운용되는 공공의료보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작년 1월에 이 관보에 발표한 빈곤선 기준을 보면요.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약 24,600달러 이하입니다. 반면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는 이 액수가 약간 더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메디케이드도 있지만 메디케어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는 이 65살,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 노인을 위한 의료 보장 체제입니다.
네.
또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이 각각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나 혜택에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원래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직업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연방보건후생부 버마 국장이 주정부에 내려보낸 새 지침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역 활동이라면 교육과 훈련, 구직 활동, 자원봉사 그리고 봉사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현재 10개의 주정부가 이미 연방정부에 이런 조건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다른 3개의 주도 같은 조건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아프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 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아이를 가진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나 친척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이 사는 곳에 이 거주하는 곳에 실업률도 고려하라고 해당 지침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의료보장 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에 직업 보유 여부 같은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건 이 메디케이드 제도를 약화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들은 새 지침이 시행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의 해당 지침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비영리기구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생각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당시 여론조사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직업 보유를 메디케이드 가입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축소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샬라마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한 번은 도망쳤지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Second Time Around 들어보시죠.
1 let you dow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로켓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로버트 고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comes in a pouch up here.
Packaged cider.
미국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비행센터에서는 오늘도 우주정거장과의 교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미국 현대 로켓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로버트 허칭 고다드의 이름을 따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나사의 첫 비행센터고요. 직원 수는 만 명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네. 자, 이곳은 워싱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학생 교육용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고다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기에 이런 대형기관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요?
이 고다드가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하고 제작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그의 노력이 미국의 우주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네. 이 고다드 박사는 1920년부터 액체 추진제 로켓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20세기 로켓은 모두 흑색 화약 가루 같은 그러니까 고체 추진제를 이용한 로켓이었습니다.
네.
이 고체 연료 추진 로켓은 짧은 거리를 비행하는 데는 훌륭한 것이지만요. 이 대형 로켓을 만드는 데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액체 연료 로켓의 개발은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기만큼이나 중요한 성공으로 인정받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고다드가 언제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로켓을 발사한 겁니까?
1926년 3월 16일인데요.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오번이라는 곳에서였습니다. 이 5.5kg의 로켓이 2.5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동안 네. 약 12m밖에까지 올라가질 못했어요. 고도가.
예.
아, 그리고 날아간 거리는 56m인데 요새 같으면 장난감 같다거나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최초로 액체 연료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런 데 큰 의미가 있죠.
네.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고다드를 엉뚱한 몽상가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보도를 했다지요.
네. 워낙 시대가 그런 때였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뭐 당시에는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고다드도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1929년 어느 날은 고다드가 또 로켓 실험을 했는데 이 윈체스터의 한 신문이 달 로켓이 23만 8천 마일을 벗어났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바로 23만 8천 마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롱하는 기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폭발한 것도 아니고 예정된 장소에 떨어진 건데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이것을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는 아예 로켓 발사 실험 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죠.
네. 자,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한 로켓 개발을 일생 동안 계속한 이 고다드란 사람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로버트 고다드는 1882년 10월 5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우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고등학교를 2년이나 늦게 들어가는 등 학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1904년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위체스터 사우스 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여기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우수 졸업생에게 그 연설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죠.
네.
이 어제의 몽상가가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은 흔히 진실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요.
네. 네.
미래를 지향하는 연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랬던 학생이 우주 개발에는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H.G. 웰스의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일기에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그리고 농장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작게 보일까 이럴 정도로 우주비행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대학 공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스터 과학기술대학에서 했습니다. 1908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후 클라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는 교수로 재직했는데 군복무나 로켓 개발을 위해서 잠깐씩 학교를 떠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죠.
네, 교수의 봉급이 많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계속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비행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 비행한 조종사였는데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네.
그런 사람은 고다드의 연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린드버그는 나는 비행기를 타지만 이 다음은 로켓 시대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네.
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린드버그는 당시 부호 명문가였던 구겐하임가를 설득해서 4년간 1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1914년에는 스미소니언 협회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서 로켓 모터를 개발할 수가 있었죠.
네. 고다드가 매사추세츠에서는 로켓 실험을 금지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실험을 계속했습니까?
고다드는 1930년부터는 남서부 뉴멕시코주로 실험장을 옮겼습니다. 그해 12월 30일에 새로운 곳에서 첫 실험을 했는데 길이 3.35m의 로켓이 사용됐는데요.
네.
총 20초간 비행으로 609m까지 올라갔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800km였습니다.
네. 첫 실험 때 올라간 높이가 겨우 10여 미터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큰 발전이었네요.
그렇죠. 이 고다드 박사는 혼자서 개발을 하는데도 액체 추진제의 로켓은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1935년 10월 14일에 발사된 거의 완벽한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켓은 길이가 4.6m, 무게 39kg이었습니다. 이 로켓은 최고 2286m까지 올라갔고요. 처음으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기록을 세웠죠.
네, 자, 음속 돌파라니까 뭐 획기적인 기록이네요.
그렇죠. 1940년 8월 9일 고다드 박사는 지금까지 만든 로켓 중에 제일 큰 것을 제작했는데 이 로켓이 길이가 6.7m고요. 전체 무게는 334kg이나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전을 거듭했는데도 여전히 그 가치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면서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미 해군의 로켓 엔지니어로 등용이 돼서 로켓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이 미 해군도 로켓의 가치를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죠.
자, 그래도 나중에 우주 개발용으로 또 군사용으로 로켓이 중요해지면서 차츰 고다드의 연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예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공포의 무기였던 V2 로켓을 개발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독일은 미국이 이 고다드의 연구를 외면하는 동안에 그의 이론을 확보해서요. 로켓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폰 브라운 박사는 2차 대전 후에 미군에 자수해서요. 나중에 미 항공 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계획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나라에 가는 아폴로 계획을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한때 적군의 과학자가 이제는 미국을 위해 기여를 한 거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 브라운 박사가 1963년에 고다드의 로켓 연구에 대한 선구적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다드의 로켓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확한 것일지는 몰라도 가장 현대적 로켓과 우주 운항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이 고다드 박사는 결핵이 이 지병이었는데요. 후두암으로 악화가 돼서 1945년 8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고다드 박사는 사망할 때까지 로켓에 대한 연구로 214개나 되는 특허를 따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나라 착륙선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다음 날인 1969년 7월 17일에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추가 조사와 실험으로 17세기 아이작 뉴턴의 발견이 확인됐다. 이제는 로켓이 대기에서처럼 진공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타임스는 실수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네, 이것은 1920년 1월 12일 고다드 박사의 로켓에 대한 비판을 실은 기사였는데요. 그것을 늦게 정정했던 거죠.
네. 네, 하지만 사과를 받을 사람 로버트 허칭스 고다드 박사는 이미 지구를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로켓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이따가 밥 먹으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 맛있어서 그만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참아야 하는데 못 참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이 표현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drink way too much coffee, but I can't help it. 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I can't help but think maybe I made the wrong decision. 생각 안 하려 해도 내가 틀린 결정을 내린 것 같아. I need to cut down on junk food, but I can't help that they taste so good. 나는 과자를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정말 맛있어.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오늘은 I can't help i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메이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될 딸들을 사랑하라고 노래하는 Daughters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죠.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now a girl. She puts the color inside of my world. But she's just like a maze where all of the walls are continually changed. I've done all I can to stand on the steps with my heart in my hand. Now I'm starting to see maybe it's got nothing to do with me. Fa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 Daughters will love like you do. Girls become lovers who turn into mothers. So mo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too. Skin. It's the same she's been standing in since the day she saw him walking away. Now she's left cleaning up the mess he made. So fathers, be good.
.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전국을 휩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 측 태도는 현 정권이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들은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1,0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이 때때로 차단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부패에 대한 우려, 자유에 대한 열망 등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려는 이란 국민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자신들의 의사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타내려는 이란인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검열하려는 어떤 행동도 배격하도록 모든 관련 당사 측에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4일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국민과 함께한다는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시위와 폭력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노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란 국민은 정당한 대우, 부패 근절, 투명성 향상, 경제적 기회 증대 등 자신들의 희망을 표출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온 용감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투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외부 정보가 이란 내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외부 세계가 자국의 탄압을 관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노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란 국민의 그 같은 정당한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할 것을 이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와 함께 평화로운 시위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노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와 최소 1,000명에 달하는 체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노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고 검열을 자행하는 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